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계승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이 보고자 하는 이 디모데의 후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감옥의 그 투옥된 상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자기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그동안 평생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이 지하 감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디모데 후서 안에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물론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정말 관심은, 진짜 관심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의 관심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나의 삶에 후회할 것이 없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물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사명을 다했지만, 마쳤지만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에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참 누구나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잘 믿는다는 이 말 안에는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이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부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신앙을 시작할 때는 예외가 없이 다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 결핍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이제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인생의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나의 문제에서 나 중심적인 가치관,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남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나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이제 성숙하다는 이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이제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오는 이러한 순간에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물론 속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관심은 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런 내용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철없이 아이는 단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거기에만 그 이야기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와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한 능력과 은혜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실제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사단의 공격 방해는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그 자체는 안 막습니다. 나를 위한 열심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복받는 차원에 그런 신앙의 열심도 내기 때문에 사단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지는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돌이켜볼 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정말 그때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도 분자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서 가장 그 귀한 그 시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평생에 만약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려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나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뜨겁게 주님께 내 삶을 드려본 복음을 위해서 살아본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원래 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 많은 매를 맞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을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대항해서 핍박자, 회방자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한편 또 반대로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세상에 들어오는 나의 생각과 이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세력을 먼저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남들이 하는 만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면 내 성격, 나의 기질,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안정된 삶,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두려움도 없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들어온 이 두려움, 나의 한계, 세상이 말하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에 대해 세대를 돌아본다면 이 모세 세대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세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거기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이 아직 범람하고 있을 때, 요단강이 그 범람하고 있을 때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넘치고 있는 그 위험한 요단강에 먼저 너희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위험해 보이는 요단강에 너희가 먼저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그 물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 물이 그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가만히 누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모세 세대가 아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막고 있는 이 두려움의 세력,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이 두려움의 세력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더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또한 증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 증인이 되는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 정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능력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뛰어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시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의 영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동참할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 처음 만나고 아직 어린 신앙이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결단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자 결단하고 그 가정에서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닥치지 않은 어려움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감당할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요만큼 하면 이만큼 하는 만큼 남들이 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그만큼 사랑하고 갚아주려고 합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바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나의 아픔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관계가 이제는 깨어집니다. 아직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서로 그것을 건드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사단은 사분오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죄와 상처,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죄와 상처, 이 문제 많은 죄인을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상처 많은 나를, 나도 내 모습이 불만인데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는 방법 외에는 서로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그 묵혀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이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영혼, 섬길 수 없는 영혼,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우리가 어리면 서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관계 안에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른과 아이가 치고받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당연히 어른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치고받고 싸울 일이 생긴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결국은 아이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져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낮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일, 힘으로 하는 일, 지혜로 하는 일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을 감당하는 일, 그 사람을 섬기고 인내하고 받아줄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내 안에 나의 지혜와 꾀로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뭐라고 오늘날 말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져주고 손해보면 세상의 말로는 그냥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남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보고 이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또한 절제하는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은 절제 영입니다. 절제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아마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욕심도 있고 또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안에 이런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다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 절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세상 세력, 육체의 세력, 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세력, 세상의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할 수 있는 이것,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권리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낮아질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다 갖고 취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큰 어떤 드러나는 큰 능력을 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영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디모데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능력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리더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꼭 뛰어난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능력을 나타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나타내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업장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능력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더 높아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먼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그냥 복음과 함께 영광만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이 환영을 받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서도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곳에서는 거부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이 가치관 안에 여전히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뜨리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단지 여기가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은혜와 복이 감춰진 그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좁은 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냥 넓은 길이,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편하고 싶고 넓은 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좁은 길 끝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좋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좋은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살고자 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신앙을 하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많은 핍박, 고난, 어려움을 받고 잠시 그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자 그 전에는 감옥이라고 해도 바울이 이렇게 그 그냥 집에 가두어지는 그냥 그런 형태의 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바울과 함께 하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을 향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는 바울과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은혜만 풍성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 위에 살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어느 누구도 바울이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그때에는 아무도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은 또한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무서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그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 이미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이것을 언제 약속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이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이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혹시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정말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다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진 않더라도 이제 전도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나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제가 중학교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오해하기를 아 그럼 이제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아 이제 결혼하면 안 되나 보다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치열한 고상한 곳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이 생존의 그 현장인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요즘 대학교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1%, 2% 그런 정도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를 그 대학에 있는 그 잘난 학생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그 많은 예수님 안 믿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왜 하필이면 나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회방하던 나와 같은 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정말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제가 언제 주어졌는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이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오히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 나와 같은 자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음의 계승자의 삶은 셋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정말 주님과 그 어린아이처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바로 하나님은 그런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지금도 내가 그 나의 믿는 자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마음으로 주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어떤 나의 보물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나의 인생을 투자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거, 좋은 것에 사람들이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다 고민합니다.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후회 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나의 인생을 가장 후회할 것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 나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일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화려한 스펙이 나의 미래를 다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그 직장이 나의 미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분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또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다 이르러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신뢰한다면 그 세상이 무언가 신뢰할 만한 것을 우리가 거기에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삶, 복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이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만약 누군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에게 이 복음이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누군가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나를 이미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삶, 우리가 이 부르심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계승자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